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발췌문들을 가지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소로가 왜 홀로 숲으로 들어갔는지, 또 그가 생각한 진짜 삶의 필수 조건은 뭐였을지, 그리고 자연과 사회를 보는 그의 시선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아, 네. 소로.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활동했죠.
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였는데 그 속에서 소로는 의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걸 강조했어요.
의식적인 삶이요?
네.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요. 이게 사실 물질이나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여러분께도 어쩌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소로 글을 보면요. 계속해서 그 당시 사회 통념에 대해서 이게 맞나? 하고 묻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왜 꼭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길, 아니면 뭐 부모님이 이 길이 좋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야 하냐, 이런 거죠.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이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단순히 뭐 사회가 싫다 이런 반항이라기보다는 진짜 자립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립.
특히 그 부분이 인상 깊지 않으셨어요? 새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아, 맞아요. 그거 정말 핵심 같아요.
네, 겉모습이나 뭐 유행 따라가는 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을 가꾸는 게 훨씬 중요하다. 뭐 이런 통찰인 거죠.
그렇죠.
그 파리 유행 따라하는 미국인을 원숭이에 비유한 대목도 있잖아요.
네네.
그건 당시 어떤 획일적인 사고방식, 남들 따라하는 거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풍자였던 거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그가 직접 지은 오두막 비용 있잖아요. 28달러 조금 넘는?
네, 28달러 12.5센트였죠.
네, 그 사실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정말 최소한의 것으로 살려고 했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뭔가 물질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그 의지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만든 도구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이런 비판하고 딱 연결이 돼요.
도구의 도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자고 만든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막 얽매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현실을 정확히 꼬집은 거예요.
아.
심지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문명사회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떨 때는 소위 말하는 원주민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지적도 있었죠.
이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진보나 문명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런 사회 비판도 날카롭지만 소로한테 자연은 정말 좀 특별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있는데도 외롭지 않다? 오히려 자연 속에서 가장 따뜻한 교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콩밭 매는 거요. 그 단순한 노동조차도 무슨 땅하고 깊이 대화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부분이 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로에게 자연은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 어떤 지혜의 원천이고 스승 같은 거죠.
스승이요?
네. 그 녹아내리는 모래 비탈 보면서 생명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아.
개미들이 싸우는 걸 보고 인간 사회를 비춰보기도 하고요. 또 호수를 땅 위에 있는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 기억나시죠?
네네, 기억나요. 아래쪽 하늘이라고도 했던 것 같고.
네, 그런 것처럼 그의 관찰은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거죠.
호수 깊이를 직접 재고 또 모래가 어떻게 흘러내리는지 막 끈기 있게 관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단순히 자연을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깊이 이해하려고 했구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찰을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들을 얻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 사이에 물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것보다 어쩌면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할 수 있다거나,
아.
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가 사실은 물에 둘러싸인 하나의 섬과 같다는 걸 바로 그 자연 속에서 발견하죠. 이런 발견들은 우리한테 세상을 보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외부 세계를 탐험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지만, 소로는 우리 안에 어떤 미개척지, 그걸 탐험하는 가정우주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잖아요.
네, 가정우주학, home cosmography.
굳이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다. 내 안에 강과 바다를 먼저 탐험해라. 뭐 이런 이야기죠?
이게 어쩌면 소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뭘 가질까, 뭘 할까, 이것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의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네, 그래서 피상적인 뉴스나 가십거리보다는 고전을 읽으면서 그 영웅들의 삶을 깊이 생각해보는 거,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네, 그랬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겉모습이나 어떤 속임수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 그걸 마주하려는 노력인 거죠.
오늘 서로의 글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결국은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삶, 또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찾는 것, 그리고 자연과 교감하고 무엇보다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어쩌면 소로는 우리 각자에게 계속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지금 진짜로 살고 있냐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다 소로처럼 모든 걸 버리고 갑자기 숲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하지만 그의 생각에서 작은 실마리 하나쯤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삶에서 아, 이건 정말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정말로 필수적인 게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단 하나라도 괜찮아요. 그걸 한번 덜어내 보거나 아니면 그냥 주변에 있는 자연을 잠시 다른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을 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꽤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